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3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이날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미북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미북 합의를 하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뉴욕 중심가인 맨하튼 38번가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관조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회담 시간 15분 전에 김영철 부장은 회담 시간에 각각 도착했습니다. 미국 측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 접견에 배석했던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북측에서는 대외교실 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나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며 이들이 1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바라건대 6월 12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하거나 혹은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편대가 30일 주일 미군 간데나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F-22 전투기는 모두 14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배치 기간은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관측 통들은 F-22 전투기 배치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역 정찰 활동을 위해 요코스카 기지를 떠났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의 전투기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1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광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외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관련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유럽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외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 무역에서 나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융커 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쪽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뉴욕에서 대북제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트럼 유엔 주재 대사는 현재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과 미국 간 관계 개선 과정의 필수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롬 대사는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장관 뉴욕 회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한바탕 운동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이 유명 운동선수들과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포츠와 건강의 날 행사를 연 건데요. 청소년들은 축구와 야구, 골프 등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각종 운동 경기를 즐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여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양복과 넥타이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소년들 앞에서 골프 스윙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와 건강의 날은 백악관 스포츠 건강 영양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미국인들의 신체 활동과 영양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장려하고자 1956년에 설립된 정부 산하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바로 이 스포츠 건강 영양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26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2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31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9도, 함흥은 15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체육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백악관의 정원을 로즈가든, 이 장미정원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이 당신에게 멋진 장미정원 같은 물질적인 약속은 하지 못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살자고 노래하는 린 앤더슨의 로즈가든 작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시아 일대를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지역 전략에 따른 건데요.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의미가 큽니다. 미국 정부가 1일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 정부가 미군과 나토 동맹군의 아프가니스탄 보급로 차단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꾼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은 30일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사령관 이 취임식 축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전 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쓰던 이 아시아 태평양 이 용어 대신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기조에 맞추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름을 보니까 인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 일본, 호주, 인도 등 이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 간 그리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했는데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30일 태평양 사령관 이 취임식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이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협이 태평양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날 물러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이 인사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China remains our biggest long-term challenge. Without focused involvement and engagement by the United States,
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우방들과 함께 집중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이 패권을 쥐는 꿈을 실현할 거라고 해리스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해야겠지만 맞서야 할 때는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 변경 계획은 사실 올해 초부터 알려진 건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지난주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명칭을 바꾸는 건 중국 때문이라면서 미군이 남중국해에 등재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물러나게 된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국 대사로 간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인사에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North Korea remains our most imminent threat. And a nuclear-capable North Korea with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is unacceptable.
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현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에 닿을 미사일을 가진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이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는 미 태평양 사령부 어떤 조직입니까?
예, 미국은 이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이 통합 지휘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요. 분쟁이 잦은 중동 일대를 담당하는 중부 사령부,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에 대응하는 유럽 사령부, 그리고 아프리카 사령부, 북미 사령부, 남미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태평양 사령부는 이 중에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배속 인원으로 가장 큰 조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1일부터 부과한다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31일에 발표했습니다. EU를 비롯한 당사국들은 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무역 대치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무역 대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중입니다.
예. 자, EU산 제품들의 관세를 매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EU산 철강에만 매기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연기한 한국은 면제해줬고요.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안보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곳들은 일시 유예했는데요. 그 유예 시한이 31일이었습니다. 유예했던 EU 등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1일부터 이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이 EU와 진행한 협상은 어떤 내용이었죠?
미국 정부는 EU 측에 철강, 알루미늄 대미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걸로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먼저 관세 면제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서 결국은 대화가 결렬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EU 당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오렌지를 비롯한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줄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 내 철강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 항공기, 전자제품 만드는 필수 재료로 국가 기관 산업인데요.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는 해마다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 톤 가운데서 3분의 1이 수입품이고요. 알루미늄은 수입 비중이 훨씬 더 커서 연간 550만 톤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 통상 갈등이 진행 중이죠?
네. 당초 미국 정부가 유보하겠다던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이 화요일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양국 고위급 통상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면 무역 전쟁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은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3차 고위급 통상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3차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31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 측 실무진 50여 명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 단장인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 토요일 2일 방중하기 전까지 의제와 논의 방향의 대강을 중국 측 실무자들과 짜놓게 됩니다.
예, 자,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내놓은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우선 꼽히는데요. 당시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중국 당국이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제를 고치기로도 합의했는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인 중국 제조 2025 해당 업종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지만 중국은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제재로 폐업 위기에 몰린 통신 장비 기업 GTE 구제도 얘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미군의 보급로 차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쿠람 다스트키르 칸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최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도 겸하고 있는 칸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미군과 나토 동맹군의 보급로 차단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 감시 명단에 올리기 파키스탄을 테러 지원 감시 명단에 올리기 하루 전날에 나온 겁니다.
예. 자, 파키스탄이 아직 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죠?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2월에 파키스탄을 그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회색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회색 국가란 테러 단체로 흘러가는 자금을 단속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파키스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의 합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행이 FATF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경제 제재가 부과됩니다.
네, 현재 파키스탄은 미국의 원조도 중단된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파키스탄은 17년 전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합류한 이래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올해 파키스탄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파키스탄이 테러 척결 명목으로 미국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탈레반 등 테러 단체들과 여전히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테러 집단과 연계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프간 내전 종식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파키스탄에 지우려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칸 장관은 현재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까지 악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양국 관계가 껄끄럽게 된 건 트럼프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면서 파키스탄은 현재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미국의 비판과 책망을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도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이달 초에 미국 주재의 파키스탄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 대사관에서 40km 이상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게 했는데요. 이에 파키스탄 정부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동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칸 장관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키스탄은 아프간 내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 동맹국 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상과 공중 보급로를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라고 하죠?
네, 중국은 파키스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 최대 20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빌릴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칸 장관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파키스탄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이 파키스탄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 장관은 또 미국 부재로 만들어진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면서 오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와도 급속히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앤드루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이 쓴 메모가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고위 관리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 중요한 은행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기 TV 연속극이 주인공 여배우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취소됐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이 입을 열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쓴 메모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지난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해고된 뒤에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에게서 들은 내용이 이 메모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메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코미 전 국장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메모를 써서 코미 전 국장 해임을 요청할 때 이 러시아 수사를 언급할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네, 메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실제로 쓴 메모에는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얘기는 빠졌고요.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코미 전 국장의 부적절한 조처가 언급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자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맥케이브 전 부국장에게 전했고 이걸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메모에 남겨서 놨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이렇게 메모를 남긴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로는 이 대화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을 해고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메모를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코미 국장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문제 때문이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는 거죠.
예. 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미 전 국장 해고 문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고 코미 전 국장을 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이미 관련 메모를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맥케이브 메모에 대해서 당사자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연방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 메모를 받기 전에 이미 코미 국장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코미 국장을 해고하기로 생각할 때 러시아 스캔들 문제를 염두에 뒀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31일 아침에는 러시아 문제 때문에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주류 언론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언론도 사실이 아니란 점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맥케이브 메모에서 이 주인공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메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맥케이브 메모에서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 해고를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코미 국장이 해고된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전격적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또 대통령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예,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최근에도 논란이 좀 됐었죠?
네, 이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보원을 써서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 공화당 쪽에 FBI의 관련 문건을 보내달라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요구에 응하면서 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그런 비난을 또 받았습니다.
예.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게 된 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원래는 제프 세션스 장관이 이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이 수사를 책임지게 되는데 세션스 장관이 이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선 기간에 러시아 외교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자 스스로 수사에서 물러났죠.
네, 자, 그래서 세션스 장관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이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세션스 장관의 겨냥한 말을 했더군요.
네,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 세션스 장관 대신에 다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았어야 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션스 장관을 뽑은 걸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 세션스 장관이 FBI를 지휘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좀 막아줄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이 전혀 상의 없이 수사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션스 장관 경질설이 자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언론은 후폭풍을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해서 30일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연준이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이른바 볼코룰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볼커룰은 금융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 볼커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볼커룰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자, 10년 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 금융위기가 바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의 투자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파생상품 같은 위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경제가 무너졌는데요.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으려고 이 볼커룰이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좀 볼커룰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등장을 했던 건데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비효율적인 규정을 더욱 간결해진 항목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규정 적용 대상과 방법이 너무 모호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자, 올해 새로 취임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일부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금융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부 항목이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하다면서 이걸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볼커룰 완화는 이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 조처가 볼커룰의 근본 취지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볼커룰의 조문과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금융기관들 특히 대형 금융기관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 볼커룰을 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는데요. 그 요구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반대하는 목소리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단체 일부 학자가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연준이 금융기관들을 너무 신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볼커 전 의장은 규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조처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노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기 TV 연속극이 주인공 여배우의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입을 열었군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해당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 주류 언론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s pointing to the hypocrisy in the media, saying that the most horrible things about this president, and nobody.
네, 주류 매체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험담하는 건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까?
네, ABC 방송이 여배우 로젠 바 씨가 인종주의적인 언설로 모욕한 사람에게는 사과를 했는데.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주류 언론이 보수 인사의 발언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말한 겁니다.
예, 자 요즘 이 로젠 바 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바 씨는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 씨가 이 최근 트위터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밸러리 제러 씨를 인종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무슬림 형제단과 혹성 탈출이 아기를 낳은 것이 바로 제러 씨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무슬림 형제단이라면 이슬람교도를 뜻하고 이 혹성 탈출은 영화 제목인데 이 영화에 이 침팬지들이 나옵니다.
예.
제너 전 선임 고문은 흑인 여성인데 이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논란이 되자 로젠바 씨가 이 나쁜 농담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이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연하던 이 연속극까지 취소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젠바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연속극 로젠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 연속극이 그 ABC를 통해서 방영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바 씨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방송국 측이 해당 연속극 방영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ABC 방송의 모기업인 디즈니사의 최고 경영자가 또 제러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 연속극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한국에는 뭐 로잔느 아줌마 이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연속극인데 20년 만에 이걸 다시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27일에 첫 방송이 나가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이 주연 배우인 바 씨의 발언 탓에 방영이 전격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ABC 방송은 바 씨의 발언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며 자신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 씨의 발언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대통령이 뭐 확실히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 씨의 발언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ABC 방송에 사과를 요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누구도 바 씨의 말을 용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듀크 엘링턴과 같은 전설적인 재즈 가수들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노래하는 Sir Duke, 듀크경 들어보시죠.
We all understand. With an equal. the voice like hell is ringing out. There's no way the band could los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eah, go, g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거슈인의 생애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내드리는 순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 거슈인은 불과 18살 때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처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에 500곡 이상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네, 그 밖에 오페라도 작곡했고 피아노 곡과 오케스트라 곡도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노래들 중에는 처음에 뉴욕시의 극장에서 공연된 악극, 그러니까 뮤지컬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래가 많이 들어간 코미디물들이었는데요. 1920년대와 30년대에 미국에서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들이었죠.
네.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는 또 유명한 가수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슈인의 작품에도 많은 가수들이 선발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약 대스타가 된 경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슈인의 뮤지컬 중에 걸 크레이지, 여자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슈인은 가수긴 한데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 에델 머만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뮤지컬에 기용을 했는데 이 거슈인은 에델만을 위한 곡을 써주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가 이 I Got Rhythm이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리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I got rhythm, I got music, I got my man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I got daisies in green pastures, I got my man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네, 이 뮤지컬의 등장으로 에델 머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박력 있는 목소리로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조지 거슈인이 악극과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노래들은 아직도 그때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노래들은 재즈에서 컨트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불려왔고 또 연주가 되왔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Someone to Watch Me, 나를 돌봐줄 사람입니다. 이 곡은 1926년 뮤지컬 OK를 위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OK가 우리가 말하는 OK, Yes, 뭐 이 OK가 아니고 네. O는 감탄사 O, 예. K는 K. A.Y. 여자 이름이에요.
예.
이 거시인이 사귀었던 작곡가인데 그 여자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네, 좋아하는 사이여서 그렇게 아마 곡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 윌리 넬슨이라는 가수가 노래하는 현대판 나를 돌봐줄 사람 잠깐 들어볼까요? There is somebody I'm longing to see. I hope that she turns out to be someone who watch over me.
Now, 지금 들으신 노래처럼 거슈인의 작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1920년대 미국에서는 사실 재즈도 본격적인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24년에 당시 재즈 음악가이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폴 휘트먼은 특별 음악회를 열어서 재즈가 본격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조지 거슈인도 그 음악회를 위한 곡을 쓰겠다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곡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음악회까지는 뭐 날짜가 겨우 3주밖에 안 남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시인의 천재성이 여기서 발휘가 되죠.
예.
이 거시인은 바로 일에 착수를 했는데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인 제목이 그 유명한 랍소디 인 블루라는 것입니다.
네.
연주회에서는 랍소디 인 블루의 피아노 부분을 거시인이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도 몇 명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 재즈가 음악이냐 했던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이들은 거시인의 음악을 듣고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이 미국 현대의 문화에 참된 소리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도 거슈인이 연주한 랩소디 인 블루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구식 메케니컬 방식으로 녹음된 거슈인의 피아노 연주를 재생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랩소디 인 블루는 조지 거슈인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장에 인쇄된 악보가 몇십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네.
거슈인은 재즈 음악이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사실에 자신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네, 거슈인의 음악 중에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듀보즈 헤이워드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인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서양 해안에 사는 미국 흑인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포기와 베스는 1935년에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페라가 전통적인 오페라나 뮤지컬과 크게 달랐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거슈인은 비평가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았고 자기로서는 가장 좋은 음악이 그 오페라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음악 양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는데요. 즉, 대중문화의 바탕을 둔 오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52년에 공연한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노래 Summertime이라는 노래 들어보죠. 이 베스 역을 했던 리온타인 프라이스가 노래합니다.
영감을 줬네요. 예, 그렇죠? 예, 거시인의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작품은 바로 파리의 미국인 An American in Paris입니다. 오케스트라 곡 파리의 미국인은 오페라 포기와 베스, 오케스트라 곡 랩소디 인 블루와 함께 거슈인의 3대 걸작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곡은 1928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그보다 좀 후대에 녹음한 것으로 잠깐 들어보죠. 이 곡도 다른 여러 작품과 마찬가지로 영화에 사용이 되는데요. 파리의 미국인 뮤지컬 영화는 나중에 아카데미 상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거슈인은 193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뇌암을 발견한 지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그의 죽음을 첫머리 뉴스로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잃은 충격과 함께 그가 더 살았더라면 더 많은 명작들이 나왔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지 거슈인. 그의 작품은 수많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을 음악 속에서 살고 모든 것을 음악을 통해 표현했던 조지 거슈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지난 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편지에서 나온 나머지 내용 알아볼까요?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Based on 무언가에 근거하여 란 뜻이고 inappropriate는 부적절한, 부적합한이란 뜻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를 봤을 때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지난 편에서 looking forward to가 나왔죠. 이번에는 ing 형태가 아니라 look forward to인데요. 과거나 현재가 아닌 someday, 미래에 언젠가 만나기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Hesitate는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학교나 회사 등 업무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알아두면 좋겠죠?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 캠프를 방문한 미국 국제개발처 마크 그린 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인들은 로힝야족이 직면한 현실을 매우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들과 미얀마에서의 분쟁과 폭력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4,4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린 처장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억 4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2017년 회견 연도가 시작된 이후 로힝야 난민들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2억 9,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약 70만 명의 로힝야족이 폭력을 피해 라카인주를 떠나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로힝야족 난민 약 20만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카인주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3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분쟁과 계속되는 이주 사태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도주의 공여국인 미국은 국무부 산하 인구 난민 이주국과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의료, 식량, 식수 지원을 포함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의 긴급 구호 상황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추가 지원금을 통해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와 주변 지역에 긴급 식량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일반 식량 배급뿐 아니라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식량, 그리고 식량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로힝야 난민 지원에 계속 힘쓸 것입니다. 또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난민들을 위해 즉각 너그럽게 대응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인도주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촉구합니다. 또 미얀마 정부는 난민들이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천 피트 위에 있는 4천. 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